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예배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연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사 예배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상황이 아니라 예배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예배는 필연적 우리 신앙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한다라면은 이건 표현상 이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 중에 크리스천의 삶의 영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그 예배를 무시하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거부하시는 것 같은 예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필요성을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무용성, 예배가 필요 없다, 사용 그런 예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대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질타받을 수밖에 없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대하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세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 예배 자기 자신이 명령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예배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갖지 못했을 때 그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제사의 그런 제사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갖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느냐, 리액션을 보여주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여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한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바칩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때 드리는 그런 어떤 번제 제사 이런 것들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이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결국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금 웨이스팅 타임하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을 계속 보세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오히려 또 자기한테 가증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냐? 특히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제사 예배,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그 성회, 이런 거 다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여기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보세요. 14절에도 보면 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 예배에 대한 그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 예배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나는 그들이 오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우리가 쭉 표현을 보면은 제사에 대한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기뻐하지 않는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시 가져오지 말라. 번제를 가져오지 말라.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한다. 뭐 싫어한다. 곤비한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아주 강한 어투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헌금을 해요.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대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밸류에이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안 받겠다. 지겹다. 내 마당만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너희들의 헌물을, 너희들의 헌신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일날 헌금하고 11조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받지 못하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건 구약의 이야기 아니냐고. 구약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중적이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관습이나 그런 태도, 제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다가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망하지 않았냐, 멸망하지 않았냐. 그건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부패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런 외식적인 태도, 제사에 대한 외식적인 태도에서 이것보다 더 신랄하게 책망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외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늘 이것을 주지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책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외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식이라는 것은요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 외식이라는 것은 선과 거짓이 결합된 거예요.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거짓과 참, 이것은 도로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과 거짓이 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결합되어진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참과 거짓은 결합될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결합되어서 마치 내가 참과 거짓이 있는 양 하고 보여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다는 거죠.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죠. 이중적이니까 두 가지가 결합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도 왜 이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느냐 하면요, 제사 그 자체에 대해서, 제사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예배에 대해서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식적 형식적 제사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그 제사 예배 그 자체까지 하나님이 책망을,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그 이중적인 모습, 외식적인 제사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외식과 이중적이고 이런 삶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이, 아니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성결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악행을 그치라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삶의 변화가 없고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그들의 그 모습을 가르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책망받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애, 제사 예배입니다. 그 앞에 나온 절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회를 지키면서 아울러 또 하는 게 있어요. 거기 플러스 거기에서 뭐하냐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두 가지를 겸비해서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참과 거짓이 양립하고 있어요. 참과 거짓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양립시키는 이중적인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이중적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한, 여기서 보면은 성회를 지키면서 아울러 그 똑같은 상황에서 악까지 겹들어 행한다.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만 예배를 드리고 암만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 봉사 뭐 다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플러스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 악이라는 게 뭐예요? 죄죠. 더 쉽게 말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회를 지키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고 제사한다고 하면서 플러스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으로 그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운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 다투며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립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다투며 싸운다는 것은 행악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양립을 하고 양립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것을 이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이중적인 것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금식이 능력이 있다, 뭐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주며,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 금식 기도가 막 능력이 있는데 금식 기도라면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주며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금식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는 금식은 이 흉악, 어떤 멍에 이런 것들을 결박된 사람들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와 있던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회로 아울러 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악을 행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왜 질타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적인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중적인 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 삶 속에서 이중적인 것을 저도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당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이중적인 것, 외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어떤 요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그게 참 신앙으로 나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외식적인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이렇게 성결케 하고 이런 회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그런 크리스천 삶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고 용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깨끗게 되어줘야 된다. 여기 보세요. 너희 악업을 버리며 이 악한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의 그런 악한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악행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어떤 악습이나 악행을 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절제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죄에 대한 절제 능력, 죄에 대해서 이제는 멈춰야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면 계속해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비탈길에서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죠? 그냥 내려갑니다. 부딪혀 박살이 날 때까지 제어장치가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내가 죄를 짓다가 계속 하다가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갔구나, 이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해야겠다는 이 통제해야겠다는 이런 자각, 깨달음이 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완전한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간다,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하지만 우리는 다 이중적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중적이에요. 제가 미안하지만 다 이중적이에요. 이중에서 이중적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이중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중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깨닫고 나의 이중성을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의 이중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죄를 짓지만 죄를 져도 내가 이중적인 것을 안다 그리고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 사죄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죄 은총을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죄 은총을 누구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만 사죄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죄 은총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이 초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변론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졌어요. 이게 법정 여고입니다. 변호사들 이제 변론하죠.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제가 좀 변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것을 이 상황에서 저는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어서 죄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했고 그 나의 연약함 그리고 이러한 타당한 이 근거와 이유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변론입니다. 근데 그 누구한테 하느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한다고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변론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잣대로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그분 앞에서 인간이 암만 인간의 머리로 내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정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변론하겠죠. 그리고 실패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변론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물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변론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변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어떤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이유와 어떤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려고 하나님의 변론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론해봤자 우리는 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왜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하냐면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고. 너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달으라고. 너의 모습이 주홍처럼 붉은 그런 죄가 있는 너의 모습을 너는 알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변론을 통해서 너의 실제적인 모습, 너의 정체성의 모습,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그는 너의 정말 리얼한 너의 진정한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뻔히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나의 의로 내가 행한 것으로 변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righteous하고 우리는 의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고 변론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론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주홍같은 붉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이게 바로 사죄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죄 은총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잘못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런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고 보응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죄 은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용서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죄 은총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사죄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한 공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도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 삼을 받고 죄 씻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그것이 그리고 또한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죄를 졌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내 멋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 삼고 싶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이 사죄 은총을 주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 사죄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요한 1서에 우리는 잘 압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도 또한 사하시고 사죄 은총을 말하죠.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불의에서 모든 이 불입니다.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신다. purify,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죄 은총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는 이 사죄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죄 은총을 경험한 자.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로부터 우리가 자백할 때 깨끗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러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으로 재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돌이키라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결국 회개케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초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만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자각하고 회개하면 이 회개하는 자가 다음 스텝, 마지막 스텝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이 회개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죄 은총을 받아서 내가 막 기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사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죄 은총 받은 사람은 그걸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바로 이 사죄 은총을 받게 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주원 같은 붉은 죄가 흰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을, 깨끗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러한 분깃들,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시는 이 복, 이것만 여기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뭐가 빠졌냐면 순종도 빠져 있고 순종 이전에 참된 회개가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긍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죄 은총 없이 자기 자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1, 2, 3번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 여러분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짓고 있는 죄, 다른 사람 죄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죄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